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실 때 상당히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침내 창세기 25장에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래서 거의 뭐 14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여정, 성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후의 구원 역사를 보아도 전부 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4장에나 걸쳐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목적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봐라 잘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에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 인생에도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5장까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1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가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어떻게 그 인생이 이 성도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죠?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이 크리스천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인생엔 누가 먼저 찾아와서 이러한 악한 죄악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나요? 부르셨나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먼저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 은혜를 받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교만한 고백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의의 면류관 줄 거다. 자기가 이렇게 잘했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라는 그런 고백처럼 좀 교만한 고백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삶을 누구와 연합된 삶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자기 삶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예수님이 먼저 이르러 받으신 의의 면류관까지도 자기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 이렇게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잘 지켜서 얻는 것처럼. 그런데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우리 각 성도의 자리에서 모든 싸움을 마치고 지켜주시고 의의 면류관까지 받아주신 거죠. 그 삶에 참여된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 붙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 아시죠? 탕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탕자가 뭘 그렇게 했습니까? 지 멋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죄만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해주세요? 상고가 먼데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영접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아버지 자리까지 앉혀주시는 그 영광으로 가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뭘 잘했느냐는 거죠. 잘한 게 없어요. 죄만 짓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써 아버지 집까지 오게 해주신 것. 예수님 삶에 참여돼요. 그 아버지 집에서는 잔치를 벌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까지 앉혀주시고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 이 길을 간 거예요.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품에 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인생. 아브라함의 삶에는 수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사실 12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잘한 게 많을까요? 죄가 더 많이 보일까요?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처음부터 우상 섬기고 있었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우상 섬기는 삶에서 건져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너 아니에요. 하란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나안 땅 본향으로 안 가요. 그런데 하란으로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또 도망가요. 애굽으로. 그리고 거기서는 또 애굽의 그 예? 왕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그때 또 하나님이 또 건져주고 이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 잃은 양처럼 제갈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또 건져주시고 가서 또 건져주시고 가서 또 불러주시고 해서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그 인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늘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마침내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란으로 빠지고 애굽으로 빠지다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고비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제갈길로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떠나도 엄청나게 떠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에 찬송하며 들어가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끝나는 인생 여정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요약되어 축소판으로 보여지느냐? 우리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가만히 보시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끝은 맨 끝에 어떻게 끝나죠? 우리 예배가?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요. 그 부르심으로.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세상으로 가진 거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으로 끝이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이 예배가 너무나 축소판으로 우리 인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중간에 어떤 순서들이 있어요? 기도도 있죠. 말씀도 있죠. 찬송도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죠. 그게 다 뭔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그 삶이죠. 그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축복받는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다가 영원한 축복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 예배인데 예배에 우리 인생이 딱 나타나 있다는 거죠.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심으로 끝나는 그 인생.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부르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good and satisfied 또는 pleasant and satisfied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good, 즉 pleasant, 즐거운 삶, 복된 삶을 살다가 또한 satisfied, 만족된 삶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pleasant and satisfied라는 단어를 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걸로 번역을 했냐 하면 그 뒤에 그 old ag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걸 표현할 때 아 그래도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pleasant and satisfi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를 다 채우고 그래도 할 만큼 살다가 갔다라는 걸로도 풀 수 있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 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생에서 허락된 날들을 기쁘고 만족된 삶을 살다가 갔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pleasant and satisfied life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죠. 근데 원어의 뜻은 지난 시간에 모세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원어의 뜻은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교회로 아브라함을 모으시는 게 아브라함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 현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쁘건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갔다. Pleasant and satisfied life.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 그 사람은 그래도 참 여한이 없이 그냥 잘 살다가 갔다. 그래도 pleasant and satisfied life를 살다 갔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그렇죠? 연수가 오래 됐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좀 많이 누렸고 또 건강했고 또 자식들도 좀 유복하게 잘 됐고 이뤄놓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 그래 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좀 기쁠 만한 삶을 살다 갔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래야 잘 살다 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실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연수는 얼마에 죽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5세라 그러죠? 그 7절에 175세. 175세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선조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거 아니죠.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게 많았나요? 자식들이 뭐 많이 낳고 막 유복하게 살다가 죽었나요? 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입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내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전에 뭘 그렇게 일어났어요? 약속만 받았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론 양떼들, 종들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지만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는 막벨라 굴 그 한평 땅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고요. 그렇게 기쁘고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쓸 만큼 잘 살았다고 보기가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살았던 현실이 어떠했던지 다 pleasant and satisfied. 기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다가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왜? 이 생의 삶이 짧던지 길던지 병들던지 건강하던지 부요하던지 가난하던지 성도는 그 삶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삶,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살다가 아무리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뤄놓은 것도 많고 이름도 높고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지옥 심판으로 가는 삶인데.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병이 들더라도 좀 일찍 죽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좀 못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간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모으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침내 의인의 회중에 속하게 되는 천국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모으셔서 자기 가족으로 삼으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모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말고 진짜 영원한 완전한 교회, 천국교회로 모으시는 것이 우리 성도는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 자기 하나님 집으로 들어와 쉼을 얻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이 복된 현실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죽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통해 마침내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 그의 주님, 구원주이신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요. 우리도 죽습니다. 믿는 성도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죽지 않아요. 죽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병들어 갈 수도 있고요. 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비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서 가는 곳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의 삶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은 달라요. 우리도 얼마 전에 장례식이 있었죠? 갑자기 또 젊으신, 아직까지 건장한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래도 우리는 충격이고 슬픔이지만 바라볼 곳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가 있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어떤 사고라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될까요? 그런 일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인 삶에서 끝난 거였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다. 절망의 애통만 찾아오는 거예요. 막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원통하고 분하기 때문에.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 심판을 모르고도 그 정도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 본향의 소망 속에서 오늘 보면 말씀처럼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어도, 아니 비록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이러한 우리 여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복된 것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삶에 예수님을 주셔서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참여되어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멸망의 길을 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길 잃은 양처럼 제갈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주셔서 그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지어야 하는 그 죄의 짐을 아브라함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신 아브라함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갈길로 가다가도 또다시 돌아와서 천국 영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죄의 짐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가 내 죄와 허물의 짐을 지고 내 삶에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고백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떻게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또 한편으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싸움을 마쳤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의 길을 얻는 길로 담대히 고백하며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에 따라서 죽음 뒤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현실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죽음 뒤에 돌아갈 본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지극히 큰 영광의 현실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난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 본향집을 하늘에 마련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예비된 집?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여러분을 아신다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실 때부터 여러분을 위한 집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상에서 인내할 힘을 주는 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은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도 죽은 소망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는 소망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 좀 더 앞에 나아질 현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좀 이겨내라.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질 현실? 세상에선 모든 것들이 다 쇠하고 사라지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을 둘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쇠하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 어디에 둔 소망이니까? 하늘에 둔 소망입니다. 그것처럼 완전하고 그것처럼 변하지 않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산 소망을 가져야만 하늘에 든 소망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기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 소망이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늘에 둔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소망으로 여러 근심하게 하는 현재의 시험을 이기며 그 뒷구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만 있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천국 소망. 그러나 세상 죄인들은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만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둔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평강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줄까요? 세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산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기쁨, 만족, 평강, 이 세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신호회락이 찾아오고,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그런데 그 세상이 절대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 없는, 산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고난 중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하고 연결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두고. 어떤 소망이에요? 방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산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자들에게 알려주라. 증거하라.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소망이 뭔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이 삶이 사실은 전도죠. 전도가 뭔가요? 삶으로 내가 가진 소망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실 이 삶을 증거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따라 막 변하고 흔들리고 세상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뭘 궁금해서 물을까요? 여기 보면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뭐가 궁금하겠어요?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뭔가 저들은 다른 소망이 있어서 저 고난과 저 근심해야 할 형편에서도 기쁨과 만족이 있네. 저들이 과연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다. 뭐 세상에서 병이 들었고 세상에서 실패했었고 여러 좌절을 겪었고 여러 슬픔이 찾아왔을 때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만일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심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면 돌아갈 본향이 없이 세상에서 길 잃은 양으로 살아갔었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였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막 그냥 자식들이 막 너무나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런 땐가요? 아니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국에 내가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과 천국이 pleasant and satisfied life를 주장하는 겁니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고 만족해야 할 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pleasant and satisfied life를 살았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 아브라함 삶이 온전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보신 본문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후처를 두었죠. 그런데 그 후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이방 민족의 시조가 돼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데려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인도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으로 모아진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pleasant and satisfied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곧 죽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입니다. 또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해도. 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며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으로 들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본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본향 사모하시고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주장하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본향이 있으므로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만족할 만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로 계시옵고 또 천국을 향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로써 모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천국 가족들과 하나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더욱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